이제 요한복음 7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중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료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누워있는 한 남자를 보셨는데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가 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었으며 자기 자리를 들고 집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소.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시게 되었는데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그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들고 가라고 명하신 이는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자신의 한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표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내기에 완벽할 정도로 좋은 시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실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업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한동안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으시려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과 7장 사이의 시간 격차는 대략 2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대면하게 되는 일을 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건에 대해 그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절름발이로 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직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만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에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은 4월에 시작이 되는데 곧 그들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유대력 제7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기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는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절기가 15일에 시작되게 되어 있었으니 말하자면 이중 절기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종종 수장절 즉 수확의 절기로 불렸습니다. 일종의 추수감사절인 셈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므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감사의 절기요 즐거움의 절기였습니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절기와 관련하여 작은 오두막에 대한 전통도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옆에다 오두막을 짓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오두막을 위한 모형과 양식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야자수 갈대로 오두막을 짓곤 했으나 자리를 넓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햇빛이 드는 곳보다는 그늘진 곳을 더 많이 두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을 지을 때 햇빛이 들게 해야 하지만 햇볕보다는 그늘이 더 지게 만들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초막을 너무 두껍게 만들어 밤에 별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밤에는 볏짚 사이로 별들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8일 축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작은 오두막에 거하곤 했습니다. 밤에 자녀들이 거기에 누워 자면서 말하기를 아빠 저기 별들이 보이네요 말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별들을 헤며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다. 그렇게 하여 초막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물에 대한 의식도 개발되어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내려가서 작은 은주전자에다 물을 채웠습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가서 물을 채우곤 하였으나 대제사장만이 작은 은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다 물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기도 합니다.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물로 적셔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충분한 비가 내려서 시내와 우물 같은 것들을 채워야만 그 다음 해의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대한 의식이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물이 부어질 때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낭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곤 했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호산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물을 성전 바닥에다 붓곤 했습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 즐거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8일은 안식일이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으므로 그들은 어떤 짐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행진도 없었습니다. 물을 붓는 일도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면에서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이 풍부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반경 20마일 안에 사는 남자 성인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20마일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보여야 하였습니다. 20마일 밖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주 그 절기에 참석하면 되었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온통 순례객들로 붐비곤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축제가 끝날 무렵 시작되는 무교절 이후 50일 동안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50일간이나 오순절, 즉 초실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는 주요 3대 절기의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대략 6개월 전에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개월간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절기에 참석하소서 거기 가셔서 기적을 행함으로 거기에 가는 당신의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로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소서. 시골 구석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지정된 그 시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동일한 휘라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세상에 알려질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쭉 살피는 동안 주목하였듯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날부터 임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7주와 62주가 즉 483년이 걸릴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리키는 휘라버 호라는 오늘날의 영어 hour가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특수하게 쓰인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적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 하지만 내가 지금 가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로구나. 그분은 약간 늦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은 절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가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리 내려가시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증오가 덜 끓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을 고쳐준 일로부터 비롯되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은 자신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증오합니다. 그분이 악한 일들에 대해 나쁘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악을 눈감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꾸짖는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적절한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말하자면 화려한 방파를 없이 그 도성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전에서 쫓아내리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위 알리아 이스라엘의 이주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성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갖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또 말합니다. 그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중간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극단적인 주장을 너무도 많이 하셨으므로 그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도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과격한 주장들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께 대해 결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기꾼이었습니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래왔지만 그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도 예수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그분이 협잡꾼이며 사기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긍정적인 것이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되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4절 말씀 예수님은 절기가 많이 진척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절기가 절반쯤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셨을까? 그분은 학교에 가신 적도 없고 랍비 문화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랍비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들에게로 와서 배우곤 했습니다. 그 랍비들은 매우 독특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랍비가 가르친 말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시바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자. 나는 랍비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그런 문제를 던지면 그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어떤 짐도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짐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털리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안식일에 털리를 끼는 것이 일이 된단 말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주석서를 뒤져가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랍비 힐렐은 이렇게 가르쳤고 랍비 시마는 저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은 언제나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랍비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 하네스만 말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쇠를 가지고 다른 쇠를 더 날카롭게 하듯이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명백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산상보훈을 듣는 순간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도 그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어느 랍비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성서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제가 어디서 이 모든 학식을 얻었으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서를 알게 된 것일까? 제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말리엘이나 다른 랍비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말씀에 대해 어떻게 저는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웠다.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신 분이다. 나의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나를 가르치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내용은 그분이 가르쳐준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 얼마나 참담한 비난이란 말인가. 하지만 교회사에 나오는 최초의 공회에서 베드로가 정직하게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짐을 우리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지워야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 짐을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는가? 여기서의 베드로 고백과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소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예수께서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유대 지역을 기피하신 것은 자기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애쓰느냐? 그들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분이 한 사람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 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은 미쳤나 봅니다. 라고 응수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이것은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고친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다시 말하면 할례는 모세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라는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으며 그 특별한 나라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할례는 그런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것은 모세 때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모세 이전에 주어진 의식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기원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할례를 한답시고 안식일에 사람의 양피를 베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 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산의 아이는 생후 제8일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 제8일은 안식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제8일에 할례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아가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거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 사람이 저들이 늘 말하던 그이로구나. 저들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찾고 있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였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들였는데 장자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고 건장하고 체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지 그것은 그릇된 태도입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가 갑자기 무대에 등장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부모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분의 유년 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집권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사렛 출신이며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으로부터 온 이웃들이었을 것이며 예수께서 성장하신 과정을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신 분인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참으로 과격한 은사입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그분이 선언하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을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다시 호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정하여 놓으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모든 기적을 보라.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보다 더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는 너희와 조금만 더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집들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사실대로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한 다음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거하는 곳에서 너희도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마도 저분이 이곳으로부터 빠져나가 그리스로 가려나 보다. 아니면 로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로 가려는가?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려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날은 제8일 즉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영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적 갈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하거나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몸, 혼, 영. 인간은 예컨대 삼위일체를 닮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원조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육신적 몸 안에 사는 동안 사람은 의식을 유지합니다. 의식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제와 교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이 가장 우월하고 다음이 혼과 몸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영에게 복종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살 수가 없고 영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몸의 욕구에 복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매는 달콤했으며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탐스러워서 사람을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리하여 그의 영은 죽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쫓아 살며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적 피로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위하여 살고 육신 및 그의 지성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사탄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다스리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죽고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동경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다.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 구하며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메디슨 에비뉴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강경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팔았던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동경하고 바라던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뜬구름 같은 것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유리구슬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증을 지쳐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쾌락을 쫓습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서너 시간 감정을 달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그런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신속히 끝이 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소유한 감격도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갈증은 풀리지 않고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갈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깊은 영적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 주겠다. 너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내가 풀어주겠노라. 내게로 와서 마시며 그런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아마도 이사야 43장 3절에 대해 언급하신 듯 합니다. 대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니면 아마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가리킨 말씀일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갈증을 풀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공허를 단순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생명은 넘쳐 흐르는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절박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찾을 뿐 아니라 그런 후회도 남을 정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샘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과격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은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0년 후였습니다. 비록 그 사건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언급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해보니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자 요한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성령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분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였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넘쳐 흐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의 생명으로부터 솟구치는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을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는 곧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것은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 한 예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들 중 더러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아도 진작부터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이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신가 아닌가, 그렇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이시구나. 41절 말씀,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거짓된 정보에 기초하여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사였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저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판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구적인 운명이 좌우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가릴 만한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있다고요? 천만에, 여러분은 그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그분을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납달리나 므낫세 지파 아니면 북쪽의 어느 한 지파 출신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놓고 사람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칼을 주려고 왔노라. 나는 가족에게 분란을 가져다 줄 것이며 어머니가 딸과 나뉠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와 나뉠 것이며 그런 분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인해 발생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종 가정의 불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대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안에는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식구를 전적으로 소외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식구들의 장례식을 지낸 뒤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분란이 언제나 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냄을 받았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를 체포하지 않고 돌아왔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혹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속았단 말이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중 여러 사람이 그분을 믿고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한 사람이 밤에 예수께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더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는 종교적인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없애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관료화된 영적 계급주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보자이며 중재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와 꼭 같이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남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속물, 근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소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는 여기서 율법을 인용하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범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질서의 문제, 법적인 하자가 있음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매우 신랄한 조롱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꾸며낸 말일 뿐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모임은 해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미리 공부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흥미진진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점입가경의 논쟁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공허를 물리적인 것들과 감정적인 경험으로 채우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넘쳐흐르는 잔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 가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자가 되든지 불신자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니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는 바입니다.